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5장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8절 9절이 중요한 말씀이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8절과 9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기 위해서 첫째 누구에게 왔다고요? 할례자들에게 와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할례자들의 사역자들로 오셨다. 내용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약속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된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9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이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역자로 예수님 먼저 오시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13절에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인내와 또 위로를 주신 그 하나님이 곧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소망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쁨과 평강으로 이 땅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셔서 왕국의 통치자가 되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부터 이루시고자 했던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와 같은 땅이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기쁨, 그 다음에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특징 짓는 이와 같은 그 때가 곧 이 천년왕국의 때인데 이 천년왕국의 때에 그때 넘치게 될 기쁨과 평강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시면 그러면 천년왕국의 특징이 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과 그 다음에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기쁨이 있고 구원받아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의 그 욕심과 욕정에 끌려서 살게 되면 그럼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기쁨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서 올라가시면서 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안도 영어로는 다 peace예요. peace. 이 peace라고 하는 게 어떨 땐 화평, 어떤 땐 평화, 어떤 땐 평강, 어떤 땐 평안 이런 방식으로 우리말로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평안을 준다, 화평을 준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평안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내 쪽으로 성경을 가서 보니까 네 가지가 흘러넘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망이 있어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합니다. 휴거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또 뭐가 흘러넘치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어려움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평강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빌립보서 1장 26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심지어 빌립보에 가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바울과 실라에게 기쁨이 흘러넘쳤거든요. 찬송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도들에게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쪽으로 흘러넘치게 되면 외쪽으로도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이 몇 가지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일을 풍성히 하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어떤 방식으로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 이 일이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제 교인들에게 많이 넘치고 아이들이 넘치고 어떡하겠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넘치냐?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는 일이 넘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여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거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수고가 흘러넘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 가서 보니까 선한 행위가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돼 있다고 성경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4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그와 같은 사랑이 넘치게 돼 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도들 가운데 넘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Charity Baptist Church 아니에요? Charity. Charity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그게 Charity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건 참사랑이에요. 참기름이 있고 기름이 있고 참기름이 있듯이 이게 러브라고 하는 게 사랑이 있으면 체리티는 참사랑이에요. 이 체리티가 넘쳐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사도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목사를 세워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서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사를 파견, 파송하고 선교비를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흥황하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로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제 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대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기대감이 넘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재앙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번에 홍순표 형제, 우리 김영미 자매 아이를 낳고 나서 일주일 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위로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필요를 알고 아이를 데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고 제가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우리가 믿자. 그렇게 위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모든 것을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슬픔을 주셨겠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 아이가 분명히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있는 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둘째,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등 뒤에 지금 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명예를 얻는 그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짧아요. 많이 해봐야 7, 80년이에요. 맞습니까? 많이 가봐야 90년입니다. 조금 더 의학이 발달하면 100년 사는 거예요. 여기 1000년 만년 사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홀연히 몸이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차고 넘쳐야 될 겁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해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확신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선함으로 충만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하시는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근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선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선하신 분 누구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면 모든 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되면 이러한 선함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너희가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 때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교리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모든 지식에서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여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온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가서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실 때 교회 일을 하시든 직장 일을 하시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식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건 뭐냐? 서로에게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라고 형제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훈계해서 올바른 길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서로를 훈계할 수 있다.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경고 아니면 경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리스말로 가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A 형제가 이거 잘못된 길로 나가네? 그럼 목사만 가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눈물로 너희를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들에게 훈계를 하고 경고를 줘야 되고 목사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훈계와 경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 일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경고하고 그 다음에 훈계를 주는 그와 같은 사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질서한 자들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경고해야 되냐? 경고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형제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이혼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경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고나 훈계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경고하고 훈계하는 일을 대단히 게을리합니다. 경고하고 훈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 사랑이 부족해요. 아, 저 형제가 어떻게 되든 저 자매가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하면 경고하거나 훈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이렇게 나가고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걸 듣거나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경고와 훈계를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왜 그런 일이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목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목사가 WCC에 가입해서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성도들이 경고와 훈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이 목사 여기 서 있는 사람 여기 성도입니다. 다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지 다 같은 성도예요. 목사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럼 성도가 와서 쿡쿡 찌르고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고 특히 목사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나이가 되고 경륜이 있고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고의식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경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고 훈련하는 거 다 좋은데 이거를 단지 비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냐? 세워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3년 동안 눈물로 훈계를 했다 그랬거든요. 눈물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서 우리 교회에는 뭐가 첫째로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넘치고 하는 일이 다 착한 일이 돼야 돼. 선한 일이 돼야 됩니다. 둘째 또 뭐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서로를 돌아보면서 경고해주고 이렇게 훈계를 주는 그와 같은 일이 충만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런 것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분명히 넘치고 충만한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되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썼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가감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 넘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임원수 형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진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진리로 끝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걸 자꾸 일깨우고 기억나게 해서 몸으로 그런 진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섬기는 그런 일을 했지만 항상 무엇을 기억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속에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알고 믿고 그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늘 명심해야 될 것이 과거에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을 경계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됐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됐어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들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들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전진기지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유대인들을 기억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 사람들 기억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바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들어서 올리는 그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해서 그 구약시대에 희생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예물로 이방인들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제 자랑이 나오는데 이것이 단순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자랑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 희생하는 그런 일들,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게 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비록 말도 하고 뭐 행동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만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랑은 안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그 일, 그 일은 자랑해도 된다는 거죠. 그 일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바른 자랑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절대 자기 자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만 자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멋진 그림이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려요? 화가가 그리죠. 화가가 그리는데 그 화가가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붓이 있어야 되잖아요. 붓으로 그려요. 근데 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에 붓이 이거 내가 그렸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붓은 화가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대로 가서 자기 일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누가 그린 거예요? 화가가 그린 겁니다.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서 아름다운 음을 내는 건 바이올린 연주자거든요. 그 열심히 다 내고 났더니 바이올린이 내가 했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죽어야 돼. 이 일을 하는 그 이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자랑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그 일은 뭐냐? 이방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를 썼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를 쓰는데 어떻게 애를 썼냐? 말과 행위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죠? 예,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도 선포하고 뭐로도 있어요. 행위로도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 성경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말과 행위로 이방인들이 믿음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거를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지금 뭐 그러고 있거든요. 다 거짓 사도예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사도의 표적들을 행해야 사도예요. 사도의 표적은 뭐야? 죽은 사람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다 가짜죠. 그래서 이 사도라든지 대언자라든지 이와 같은 그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그와 같은 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 확증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통해서 그의 말에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AD 90년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딱 끝이 나면서 더 이상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은 이 신약시대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표적을 행했냐.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거기 마법사 엘루마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하니까 눈이 머는 것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3절 가서 보니까 이고니움에서 어떤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많이 주셨다고 성경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나면서부터 불구인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바울이 고쳐주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고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빌립보에 갔더니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소녀가 있을 때 사도바울이 이 소녀에게서 그 영을 내쫓는 그래서 이 소녀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찬양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석방을 받는 그와 같은 구출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이 낫게 되고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과 그런 기적들이 생긴 그 결과 여기 가서 보니까 마법사 엘르마가 눈이 머는 것과 같은지 생기는 걸 보고 거기 있던 그 총독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바울이 이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할 때 그 에베소 지역에 마법을 행하기 위해서 마법을 기록해놓은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마법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로 태우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고 여기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선교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니까 마케도니아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선교여행의 방향을 트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발전하고 부흥하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선포한다. 이러는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됐거든요. 앞으로도 똑같아요. 뭔가 크게 뭐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성도들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리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도로서의 그와 같은 의무를 감당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만 하면 그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했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일루리곤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저 위에 이제 터키가 있고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케도니아 유럽이에요. 마케도니아의 저 북쪽과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일루리곤이에요. 일루리곤. 그러니까 얼마쯤 되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직선 거리로 2,300km예요. 그럼 2,300km를 사도 바울이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산맥도 있고 모두 골짜기도 있고 그러니까 띵띵띵띵 돌아다니면서 갔으니까 적어도 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가려면 4,000km는 어떻게 걸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충만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자랑할 일이다. 내가 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23절 가서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2,400km 이 안에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2,400km 이 지역 안에는 내가 복음을 충만히 전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지방에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하고 이 포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하러 가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느 자매님이 멀리 해남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는 그냥 맨날 구원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여기 교회 오니까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계시록, 창세기, 정막, 마태복음, 로마서 이거 모든 걸 다 가르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줘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이에요. 구원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구원 말고도 가르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목사를 하는 한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영이 뜨거워서 섬기려고 그러고 선교하려고 그러고 알리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온 세상 모든 곳으로 가서 모든 족속들을 가르치라는 얘기하는 거야.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부탁하듯이 은혜와 진리가 넘쳐야 되는데 은혜와 진리가 넘쳐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진리가 조금 더 넘쳐야 돼요. 너무 은혜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진리가 없어지거든요. 일반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고만 하니까 성도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일루리공까지 편만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지역엔 내가 일할 데가 없다.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그의 사역이 또한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10절, 19장 20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소아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터키인데 이 터키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 도시가 어디가 가장 컸냐면 안디옥이 컸고 넷째 도시가 에베소예요. 지금 가서 보면 완전히 이 황폐화가 돼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가 전 세계에서 넷째로 큰 도시예요. 그 넷째로 큰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전달하게 될 때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가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사도 바울 하나가 오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은 자가 여기 에베소에 왔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자가 애써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에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미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 데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라도록 내버려 둬야지. 우리도 앞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어디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도와주고 목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거기 좋은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잘하라고 내버려 둬야지. 또 우리가 가서 우리 무슨 사랑 침략을 전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핵심 전략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 신천지님 오면 다 어디 와서 얘기해요? 이미 믿는 데 와서 그 사람들 빼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가 되지 않은 데 가서만 내가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간절히 듣길 원하는 거기에 가서 해야지 이미 교회가 확립이 되어 있고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52장 다음이 몇 장에 나와요? 53장이죠. 그 53장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역의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에 52장 15절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도록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사도 바울이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그냥 로마만 가는 게 아니라 로마 맨 옆으로 나가면 어디가 끝이었냐. 그 당시에 스페인이 끝이었어요. 유럽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놓고 보세요. 보시면 스페인이 지금 맨 끝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로마를 들으겠다. 아유, 얼마나 그 꿈이 굉장해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먼 나라가 어디냐? 스페인이었거든요. 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거기 가는 길에 너희를 들러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전달하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에 가는 도중에 어디를 들러요? 로마를 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세요? 예, 죄수가 돼서 로마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세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뭘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예, 죄수가 돼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25절 26절 그러나 이제 가려고 계획은 하는데 지금 내가 성도들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간다. 왜 그러냐? 이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로마나 스페인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어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유대인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큰 가난과 궁핍함에 빠져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올 줄 알고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고 또 스데반 사건 그 이후에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곤란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북부가 마케도니아고 그리스의 남부가 아가예요.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이 특히 지금 로마서를 지금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아가야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이 로마에 있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연보를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그러운 선물을 충분하게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이 마련해준 헌금을 가지고 먼저 어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곤궁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 먼저 도와야 된다. 지금 자기가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마케도니아와 그 아가야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 성도들 돕는 걸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가서 보면 그 성도들이 모금한 그 일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풍부한 가운데 드렸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이 극심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극심히 가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어려웠던 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모금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유대인이고 성경을 기록해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다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복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 육신적인 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저기 예루살렘 아시죠? 그 예루살렘의 화평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항상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돼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29절, 27절,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이 신약 성도들의 의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성도들이 모아준 그 열매, 그 뭐예요? 돈이에요. 그 돈을 먼저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 일이다. 그 이후에 스페인에 가겠다. 스페인에 갈 때 너희에게 들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첫째 선물 전달, 둘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로마 성도들의 도움으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 여러분과 제가 남들에게 나아갈 때 줄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주셔야 돼요. 먼저 구원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 이거를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간청할 것이 있다. 다른 거 없다. 열심히 기도해달라. 첫째,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며,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사도행전 가서 보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모의를 다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라. 둘째,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해라. 지금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성도들이 전달한 이 모아준 그 모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때 그 선물이 예수님의 선물로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셋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내가 로마에 꼭 가길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하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신 유대인들에게 구출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고, 또 이 선물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은 로마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항해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긴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6장, 27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루고선 로마에 그 도착해서 저도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에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 길이 유명해, 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 이 조각조각이 돌을 이렇게 잘라갖고 그래서 포장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로마에 가면 그런 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따라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7장 그 28장에 가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큼 로마를 가기 원했는데 자유인의 몸으로 가진 못하고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래도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되면서 로마서 이제 15장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로마서 이제 이런 끝부분들 이런 걸 보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애쓰고 그 성도들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목사의 이 의무적인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들도 이 복음의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도전을 받고 다짐을 받는 그와 같은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